오늘 공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떠하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9절에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이 말은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서 이제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먼저 살펴볼 것은 5절에서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라는 말씀에서 사람의 말하는 대로라고 하는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이 무엇인지를 5절에서 8절까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라는 말씀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불의, 거짓말 포함해서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안 되죠. 라고 하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다, 그렇게 진노하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생각이죠. 자, 두 번째 가지고 있는 생각이 7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거짓말이라도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8절이지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한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지요. 위에 세 가지 생각들의 핵심은요, 이런 것입니다. 내가 비록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라면 그것이 불의이든 거짓말이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라면은 진노와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면 그런 하나님이 오히려 불의하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악한 것이고 거짓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과 참되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거나 심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이죠. 이 논리가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논리를 펴면서 억지 주장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룟유다는 우리 인류의 공로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은 이단에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자칫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듯하게 그렇게 말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대단한 공을 세웠다. 그래서 공로자다 이렇게 얘기하지. 빌라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공로자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궤변이라고. 물론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속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가룟 유다의 그 배신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6절에 보면은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이어서 8절 마지막에서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왜곡하고 비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것이 있어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네. 이 말씀에 어떻게 비방하였느냐라고 하면 그러면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짓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죄 더 지어야지. 그 생각이 옳습니까? 사실 이 말씀의 의미는 제가 아무리 크고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곡해서 비방하는 거예요. 더 많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짓자. 얼마나 왜곡되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5절 이하에서 그 말씀들을 쭉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언급하면서 결론적으로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성경의 대답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우리들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 말씀 위에 나의 생각을 너무나 덧붙여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왜곡하고 비방하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의 완악함이다라고 하는 것. 다른 것 없이 인간의 완악함.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을 정당화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완악함이 그 생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결국은 정죄받고 멸망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9절 이하입니다. 그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9절에서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냐? 대답이 뭡니까?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 그 당시 바울 자신을 포함한 유대인이나 뭐 헬라인이나 누구 할 것 없이 모두 다입니다. 좀 더 넓게 보면은 우리 모두.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은 다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 사람들 뿐만 아니라 특히 유대인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하고 자긍심을 가졌습니다. 율법을 가졌고 할례를 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만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같은 취급당하는 것이 너무 싫었고 이방인에 대한 경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랍비의 길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방인들을 존재케 하셨는가? 지옥의 땔감을 위해서 준비했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이렇게 경멸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2장에 보면, 로마서 2장에 보면 이러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자부심을 지적하고 책망하였습니다. 2장 28절 말씀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겉으로 할례만 받았다고 해서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것은 잘못된 헛된 자부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지. 그래서 3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대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장 2절 말씀에 보면은요,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도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범사에 많다. 유대인들에게도 유익되는 것이 많다라고 하면서 그 중에 우선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것은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을 바울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이것을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지금 의인이라고 하는 것 그거 합당치 않다.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의인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특권은 있지만 이것들이 유대인을 의인이라고 칭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유대인들은 의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까지 강조하면서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가졌던 그러한 모든 생각들을 지적하면서 결코 아니라 다만 정죄받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결론 지으면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누구라 할지라도 정죄받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록된 바 의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11절 이하에서 죄인에 대한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그 이하에서 말씀하는 것이 죄인들에 대한 특성이죠. 깨닫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인데 깨닫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치우친 인생을 살고 무익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이하에서는요, 더 구체적으로 죄인된 인간의 실상을 그대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이 어떠하다라고 합니까? 자, 13절, 14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썩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우리가 모두가 죄인임을 말씀하면서 죄인의 그 특성과 또 그리고 죄인들의 실상을 그대로 낱낱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입이 열린 무덤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속임과 저주와 악독으로 가득하여 언어 생활을 통해서 온갖 해악을 끼치고 죽이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요, 그들의 발은 어떠하다라고 합니까? 15절에서 17절 말씀.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 행동으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파멸이라고 하는 단어,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발로 행한 것이 파괴를 일삼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 흘리는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이죠. 돌아다니면서 그 발로 파괴하는 못된 짓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의 눈은 어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8절에서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한 것이고 무각한 것, 감각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고도 죄의식이 없고 자신에게 닥칠 무서운 심판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죄인의 그 실체를 그대로 낱낱이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9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그들의 입이 다 닫혀질 것이라.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 율법이 우리 인간이 죄인됨을 그대로 폭로하고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요, 사실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거울을 통해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고 무엇이 묻었는지를 발견하고 우리가 그것을 씻을 수가 있잖아요. 그 역할을 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이처럼 죄인된 인간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아주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 우리가 이렇게 추한 죄인이구나. 이걸 알고 나면은 내가 무슨 조그마한 착하고 선한 일을 했다라고 해서 뭐 내세우고 자랑하고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임을, 그 죄인의 실체를 이처럼 지금 폭로하고 있는데, 이처럼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깨달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내가 죄인임을 절망해야만 합니다. 깨닫고 절망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한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게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기에서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어떻게 우리를 해줄 수가 없어요. 죄인임을 깨닫게 하지만은 어떻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의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죄를 깨달은 우리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절망이 아닌 또 다른 소망을 예비하셨어요. 바로 한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죄와 사망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가 있고 죄를 철저히 깨닫고 죄인임을 알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소망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은혜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이 은혜를 알고 교회 다녀야죠. 어떤 목사님의 고백인데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쓰신 고경환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처음 신앙생활할 때에 목사님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가졌대요. 하나님의 대리자시구나. 목사님 그러면은 거룩하고 신령한 줄 알았답니다. 제가 한국에서 담임 목회할 때에 성경 통독할 때에 간식 나눠줄 때에 그때 욕플레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욕플레를 하나 먹으려고 하니까 어떤 자매가 저 쳐다봐요. 한참 이렇게 쳐다봐요. 왜 쳐다보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죠. 목사님도 욕플레 드세요. 안 먹을 수도 없고. 이 청년도, 이 목사님도 청년일 때에 그 생각 가졌대요. 하나님의 대리자요. 너무나 신령하게 보았다. 그런 청년이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생이 되면 거룩한 줄 알았답니다. 그러나 거룩의 겉자도 보이지 않더랍니다. 신학교 가보니까. 전도사가 되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20살 총각 전도사로서 어여쁜 아가씨와 데이트도 하고 싶고 재밌는 영화도 보고 싶더랍니다. 이런 자신이 아직 거룩하지 못하여서 그런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미루고 미루다가 전도사 생활만 7년을 하게 됐는데 목사가 되면 좀 달라지겠지 하고 이제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지 거의 20년이 지났어도 지금도 그다지 거룩하지 않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게 되었느냐. 목사가 된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도 천사도 아니다. 단지 죄인일 뿐이다. 10년, 20년이 지나고 목사가 된 다음에 깨닫게 된 것이야.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도 천사도 아니요 단지 죄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목사를 세운 것은 오직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힘쓰는 목사가 되겠노라고 다짐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쓴 글을 제가 읽어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요? 내가 무슨 착하고 선한 일을 해서 의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무슨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것이 있었을까요? 대답해보세요.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철저히 우리가 깨달을 때에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깨달음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의의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이지. 그래서 우리는 죄인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우리는 어떠하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스스로 나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단지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오직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란 찬송의 가사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주님의 크신 은혜 놀랍고 고맙도다. 이것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